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43절부터 48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 또 하나는 내가 미워해도 괜찮은 혹은 미워해야 하는 원수. 이게 주변 사람들을 둘로 나누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둘로 나누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너의 이웃으로 대하라.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시 같은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옆에 있기는 한데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어떠하냐면 바로 옆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잘라내고 치워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령 그가 가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45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이 내용, 이 명령을 하신 목적에 대해서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일 처음인 45절에 보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결과,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 혹은 이렇게 행동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 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구약 율법과 굉장히 다른 측면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이 된다. 이렇게 가족관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갖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상급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곧 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잘 보시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 혹은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준 내 원수는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할 수도 있고 여전히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원수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내가 변화하는 거지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물론 그때 당연히 용서가 되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가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네가 원수를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동 감화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시 같은 이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 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치자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파울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하는 일을 실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네로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였는데 순교하게끔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네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네로 황제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박해를 해요. 그래도 교회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왜 여전히 변화가 없고 저렇게 똑같이 죄를 지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두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바를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다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45절 그 뒤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동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고 너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해와 비를 주시는 거예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해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런 기본적인 요소를 그가 설령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 해와 비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해와 비는 여지껏도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실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악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남아요.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얻게 하십니다. 결실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도대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건 원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짓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악한 것인데 그게 이루어지게끔 잘 도와주고 협력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해와 비가 있게끔 그 사람이 노력하고 살면 그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해준다는 것이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는 정도를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실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그 모두를 다 이웃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기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요? 그 사람만 내가 사랑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무난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만 내가 무난을 한다면 그러면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 세리와 이방인을 언급하셨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이웃의 범주, 이웃사랑의 범주는 세리와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미워해도 좋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도 좋다 그러면 그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리나 이방인들이 행동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세리나 이방인도 이웃의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이웃,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은 원수. 세리와 이방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율법도 똑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율법도 내가 잘해줘야 되는 사람, 나를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나의 이웃,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은 원수. 이렇게 율법도 규정하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패턴은 세리 이방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은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명령을 하면서 세리 이방인과는 다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명령한 대로 행동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를 이웃의 범주로 두셨는가? 선인뿐만이 아니라 악인까지도 이웃의 범주로 두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까지 행하셨는가? 죄지는 자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행동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율법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것도 훌륭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율법적인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처럼 너도 네 이웃에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니까 너도 해와 비를 주는 기본적인 생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악한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네 옆에 있는 이웃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그 죄나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돈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내용은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어요.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참 이거 본성을 거스려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누구까지, 어느 범위까지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악하게 행동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그들도 내 이웃입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대로 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너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공급해줘라. 이런 의미를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찬성해 주거나 칭찬해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악을 행하면 그건 악이라고 말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형벌을 가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이웃을 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끔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뿌리를 뽑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손해를 봤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악하고 어리석고 원수에 불과해도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임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넓게 넓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주셨던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모습, 성장하며 배웠던 모습, 우리에게 익숙한 본성의 모습대로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넓혀주시고 또 주께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원케 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